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육신으로 볼 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력 많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가문이 좋은 자도 많지 않다는 말씀이 있어요. 지혜와 능력과 가문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얘기할 때에 동방의 박사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상한 사람들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면서 머리를 숙여 엎드려 경배를 드렸다. 이것이 기독교 시대가 열려진 시초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먼 거리 페르시아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은 그냥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의 별을 보고 별을 따라서 찾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동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시대는 매우 어둡고 어두운 시대만이 아니라 악한 세대였습니다. 소수를 제외하고는 먹을 것조차도 없어서 살기가 매우 고달팠던 시대였습니다. 부패하고 잔인한 통치자의 학정하에 매우 유대인들은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을 때에 아구스토 황제는 이런 말을 했어요.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그의 돼지가 되기를 원한다. 오죽했으면 헤롯 왕의 학정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적 억압, 질병, 그리고 세상의 많은 핍박들이 도처에서 밀려오는 짓눌린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자, 와이스맨, 지혜 있는 자로 알려진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온 것은 우리에게 귀한 레슨,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덜 중요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아주 굉장히 소중한 인간처럼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찾아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처럼 이방인을 부르시는 장면을 여기서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유대인만이 선민이고 유대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이방인 된 동방박사가 찾아왔다는 것은 우리도 주님을 영접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그리고 그런 자리에까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주님을 찾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날 부르셨으니까 난 죄송합니다. 열중시하고 구경만 하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다. 천만의 말씀.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동방박사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동방박사가 몇 명이었을까? 거기 찾아온 사람들을 3명일 거라고. 아니야. 12명이라는 학설도 있어요. 그 수는 정확하지 않아요. 다만 예물을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으니 3명이라고 전설적으로 내려온 것뿐이지 그들의 이름까지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수는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동방박사들도 자기들의 지혜로 온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가 그리고 그의 별을 보고 별빛을 따라서 쫓아온 것입니다. 여기에 그들이 긴급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무슨 질문이 그렇게 긴급했습니까? 헬라어로 마고이라고 그래요. 마고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 wise man, 현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사람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마고이, 이 마고이들은 사실은 와이스맨이나 동방의 박사나 적당한 완전한 번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많은 학자들이 동감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문자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군고 하니 페르시아의 제사장들은 뭘 하는 겁니까?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페르시아의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들로 위대한 자, the great ones, 위대한 사람, powerful ones, 아주 능력이 많은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 위대하고 능력 많고 영향력을 가진 이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 찾아왔어요. 이들은 특별히 철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의학을 공부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의학이 신학에서부터 온 걸 아시죠? 철학과 의학, 거기다가 과학자들이에요. 천문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현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오늘 본문 2절에서 묻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분명히 성경에 있을 터인데 그리고 분명히 별 따라 왔는데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아주 긴급한 질문을 예루살렘에 와서 묻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아마 제일 먼저 물은 것은 헤롯 왕에게 묻질 않았어요. 성문지기, 문지기 군인들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길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제사장과 서기관, 그들은 성경학자들이에요. 당신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난다고 그랬습니까? 그때 그들은 대답을 해줘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다스리는 자가 왕 아닙니까?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라는 말이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것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그래도 헤롯 땅들에게 물었어요. 헤롯을 추앙하는 당들이 있었는데 오늘 무슨 당, 무슨 당, 정당이 있던 것처럼 정치적 당이에요. 헤롯 땅들에게 물었더니 그 소식이 마침내 헤롯 왕에게까지 전달이 됐어요. 헤롯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대신할 왕이 나와서 그 놈이 누구야? 내가 죽여버리겠다 하는 악심을 품고 있을 때 그는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백성의 지도자들로부터 작은 인포메이션을 얻긴 했지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얻기 위해서 박사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말한 베들레헴을 찾아갑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에 작은 목동들이 주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사는 동네예요.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연구를 할 때에 제가 연구실에서 누워서 창문을 열고 보면 바로 거기가 베들레헴의 눈에 들어오는 가시거리예요.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신다고 했으니 그것을 찾아갑니다. 미가서 5장에 나타난 말씀을 믿고 찾아간 거예요. 이 마고이 단수형으로는 메기라고 부르는데 이 메기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는 유대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거예요. 별빛을 따라왔지만 예루살렘을 먼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거룩하신 분이니까 성소에서 나지 않았는가. 그래서 성소를 또 찾아가요. 그리고 또 동네에 제사장 서기관 집에 혹시 나지 않았을까 찾아갔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를 않았어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나시겠다고 했는데 엉뚱하게 왕궁을 찾아가고 호위병도 없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또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무관심했어요. 그걸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박사들은 베들레헴을 가는데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가르쳐 주긴 했지만은 자기들은 따라가질 않아요. 자기들은 가질 않아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얘기했다 하는 얘기는 가르쳐 줬어요. 자기들은 움직이질 않아요.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동행치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신행일치의 삶을 살지 못한 사람으로 오늘날도 위선자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했지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 보고 너 구하라 그러셨어요? 다 아셔요. 여러분의 형편과 뭐가 필요한지 다 아셔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실 걸 믿는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필요를 따라서 풍성하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우리 성경 말씀이 있는데 지금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건강이 필요해요. 내 가정에 돈이 필요해요. 내 가정에 지혜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각각 필요한 것이 다를 겁니다. 같은 것도 있겠지만 대개 구체적으로 보면 다 달라요. 그 다른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셔요. 갖고 계시며 필요한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할 때 주십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찾고 있는 이 마구이들은 그리스도께 가기 위해서 매우 당황했지만은 별들의 인도를 따라서 찾아갔습니다. 그가 어디 계십니까? 질문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물은 것이 아니에요. 찾아도 좋고 못 찾아도 좋다 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데 꼭 알아야 될 일이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겠다고 진심으로 정직하게 심지어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찾아서까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대제사장은 알고 있으면서 그 질문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고 관심 밖으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주시예요.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을 만나고 찾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만나기까지는 방해물들이 많아요. 그분을 만나려면 장애물을 넘어야 됩니다. 뭐가 장애물일까요? 그 당시 가장 큰 장애물은 거리가 문제였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 거리가 무슨 거리인고 하니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거리가 너무 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거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참으로 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 멀어서 주님을 찾지를 않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지가 장애물이에요. 알지 못하는 것이 장애물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신행일치, 언행일치가 다른 거짓 스승들의 미혹된 교훈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된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복받기 위한 거예요. 복을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뭐니 뭐니 해도 행복이 최고예요. 이런 것들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주님이 꼭 만나야 될 분이고 내가 주님이 계셔야만 내 문제가 해결될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지한 것만이 아니라 무관심이 또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돈, 건강,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복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가져요. 우리나라 옛 풍습에 어린아이 돌이 되면 돌잔치를 할 때에 앞에다 뭘 차려놓고 아이가 뭘 집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돈을 집으면 야 박수를 쳐요. 돈을 짓고 아이가 흔들면 야이 아이 이제는 큰 거부가 될 거라고 이 아이 큰 부자가 될 거라고 아버지 어머니 걱정 없다고 그것이 어려서부터 아이들 머릿속에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을 넣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었어요.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와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어디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무관심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지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방해물을 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장애물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믿는 마음을 주었다. 그런데 믿는 마음이 무슨 믿는 마음인고 하니 내가 너를 부른다. 너는 죽어도 나를 찾을 수가 없어. 내가 너를 부를 때에 그 부르는 그 음성을 영적으로 듣는 그 사람은 그 듣는 음성을 충실하게 믿어야 돼요. 충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데 그 믿지를 못하는 그것이 가장 큰 방해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부르셨어요. 다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고 하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묻는 그것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방해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자신이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장애물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거리가 있다고 하는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지적 사막길을 횡단하는 그런 일도 쉽게 자기의 이론과 논리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부르심에 응답을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협곡, 깊은 수렁이라 할지라도 교량을 놔서라도 다리를 놔서라도 건너가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는 이 답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그 길을 찾고 그 질문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더 많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찾고 있지 않아요. 오늘 심지어는 주님 앞에 온 사람들도 내 필요에 의해서 왔고 내가 어떤 것을 얻으려고 왔지 사실은 주님을 진정 만나고 싶어 온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악 때문에 주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스피커를 대고 말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음성을 발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님으로 천한 누일 것이 없는 비천한 마구간에 말구유에 누이신 주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멀리 계시지 않은 것을 동방박사들은 알고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심지어는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을 찾지 않고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찾고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은 나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찾은 것이 아니에요.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한 채 중요하게 찾지 않으면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찾는 자가 찾을 것이라고 말해요. 찾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시질 않아요. 아, 꿈속에 나타나셨다고. 그런 계시의 때는 이미 지나간 지가 옛날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를 찾은 후에 뭘 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경배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려고 찾는 동기가 분명했습니다. 선한 동기였습니다. 우리도 박사들처럼 주님을 만나면 예배하고 그에게 예물을 바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은 그가 어디 계십니까? 는 첫 번째 질문을 했을 때 전혀 그들이 기대하지 않던 예루살렘 남쪽 베들레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주님이 나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헤롯이 그 말을 듣자마자 너희들이 가서 조심스럽게 자세히 살펴서 그분이 어디서 나셨는지를 찾아서 알면 내게 와서 보고하라고까지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박사들이 주저하는 이유가 있어요. 베들레헴이 아무리 적어도 그래도 적어도 몇천 명, 몇만 명은 살 텐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아기 예수를 찾을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정이 많을 터인데 그 많은 가정 중에 아기 예수를 어떻게 찾을까? 그것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까? 또 한 번 걱정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 대답은 바로 하나님이 즉시로 해주셨어요. 다시 그의 별이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했다고 그랬어요. 별 따라가면 됩니다. 이 별이 뭘까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찾았는데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도 아직도 방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의 별이 나타났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알렉산드리아의 교부로 있었던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어요. 교회 파더인데 아버지인데 이 사람은 그 별을 혜성이 나타난 것이라고 그랬어요. 혜성같이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혜성이 나타났다고 별을 설명했습니다. 근대 천문학의 대부로 알려진 요하네스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은 7세기, BC 7세기에 두 위성이 접근을 했다. 두 위성은 목성과 토성이 부딪힌 건 아니고 가까이 접근해서 거기서 별빛이 강하게 비춰온 그 별빛을 말한 것이다. BC 7세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BC 7세기에 났다는 말인데 학자들 중에 7세기 설을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BC 4세기가 정답입니다. 헤롯 왕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지요. 그러니까 그 헤롯 왕은 BC 4세기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4세기까지 주님이 그때 오셨는데 달력을 만들 때 잘못 계산해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시대를 원년으로 하기 싫으니까 넘쳐서 4년을 후에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6세기 때 이 달력을 만들 때에 이렇게 만든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달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도대체 혜성도 아닐 것이고 목성과 토성의 접근도 아니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 해석일까?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했어요. 이 별은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 것이다. 영광의 현현을 쉐키나라고 합니다. 이 쉐키나가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건 세상적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쉐키나가 나타난 것이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 말이 뭘까요? 일반 계시를 우리는 믿고 있어요. 종교 개혁자들은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둘 다 믿어요. 일반 계시는 특수 계시와 달라요. 특별 계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계시예요. 그리고 특별한 계시는 성경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계시해 준 거예요. 그 밖엔 다른 게 없어요. 그게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계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계시되나 보세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론을 성경에서 찾아낸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 어거스틴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분이 마니교 신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몹시 탕자예요. 심지어 첩을 얻어가지고 사생애까지 낳고 아주 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하루는 밖에 나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방에 들어오자마자 창밖에서 어린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그 노래소리가 이상한 소리예요. 테일레 레게, 라틴어예요. Take and read. 들어서 읽어라. 들고 읽어라 하는 어린아이 노래소리예요. 명령이 아니에요. 노래소리를 듣고 어순이 깜짝 놀라서 자기 책상을 보니까 어머니 모니카가 늘 펴놓은 성경책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 성경책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13장 11절로 14절 말씀 여러분 꼭 찾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이 성경을 읽고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때의 회심을 하기 시작해요. 마니교에서 기독교 신자가 되고 어머니 소원대로 기독교를 믿게 되고 그가 나중에 위대한 대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 칼빈을 잘 알잖아요. 칼빈의 가장 큰 스승이 결국은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과 칼빈은 수세기의 시간적 갭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 어거스틴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거스틴은 위대한 신학자가 된 것은 어린아이 노래소리 듣고 회심을 한 것입니다. 영국의 사회평론가로 알려진 말콤 무그리치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만나서 회심을 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걷다가 성지순례 갔다가 걷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것도 일반 계시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체험한 독일의 신비주의자가 있어요. 야콥 뱀이라고 하는 사람. 이 야콥 뱀은 신비주의예요. 이 신비주의자는 부엌에서 접시를 닦다가 접시가 햇볕이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볕과 접시가 마주쳐서 번쩍하는 성광을 발했어요. 그 성광을 보고 놀래가지고 그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위대한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모두가 다 오늘 쉽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이해할 대로 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별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파도 소리를 듣고 들에 핀 꽃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페르시아에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대로 별 따라서 일반 계시를 따라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많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했지요. 분명한 것은 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늘나라 백성으로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여러분을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지금 이름을 불러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 성령의 역사, 그리고 나 자신의 믿음, 이것이 합쳐질 때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만나서 뭘 했습니까? 필요 없는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서 뭘 할까? 사실은 필요 없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동방의 박사들은 떠나기 전에 그래서 이미 생각하고 왔고 그리고 준비해 왔어요. 헤롯을 만났을 때 그가 어디 계시죠? 내가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분명히 경배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만났을 때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예물을 주님에게 바쳤어요.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려고 왔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질문을 그들은 하면서 의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반심을 원하지 않아요. 적당히 한 발은 세상 들여놓고 한 발은 내 경험에 놓고 한 발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전심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심정으로 하라고 말해요. 아, 나 안식일 잘 지켰어. 근데 오늘 사장님이 회사에 한 시간만 왔다 갔는데 그 시간이 깍 예배 시간하고 겹치지만 오늘은 나 그래도 내 목숨줄이 걸려있는데 회사에 가야 돼. 주의를 무시하고 주의 성수를 깨뜨리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나도 회사에 가서 예배 드릴 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심을 원하셔요. 100%를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아니 200%, 1000% 전심을 다 불사르도록 하나님께 바치기를 소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마음을 바쳐야 됩니다. 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바쳤다고 그랬어요. 황금을 뭐라고 그럽니까? 황금은 불변색, 색이 변하지 않는 것을 황금이라고 그래요.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페르시아에서는 황금 없이 누구도 왕께 나갈 수가 없다. 황금 없이 황금을 들지 않고서는 왕께 나갈 수가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금속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이 황금. 여러분이 중세기 성화를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옛날 그림들이 있잖아요. 잘 보세요. 아기 예수님 머리에 금태가 둘려 있어요. 금으로 금태를 두른 게 아니에요. 영광을 금으로 표시를 했어요. 금빛으로 영광을 표시한 거예요. 그는 불변하신 왕이라 그 말이에요. 그분은 왕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지만 우리는 왕의 왕, 왕중 왕, 주의 주, 주님의 주가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황금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다스리는 분이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고 내게 보급하시는 분입니다. 왕중 왕이십니다. 고백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유향의 예물을 받았어요. 유향은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이 특별히 제사장을 통해서 향기 있는 제물로 바치는 것이 유향이에요. 예배 시간에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되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이 제사장을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읽어요. 폰티펙스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분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없이는 예배를 못 드렸어요. 예수님이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잖아요. 이 제사장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신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몰약을 또 바쳤다고 그랬어요. 몰약이 뭡니까? 몰약은 방부제예요. 시체가 죽은 다음에 썩지 않도록 그 시체에다 넣으면 이것이 나중에 미달을 만들고 하는 그런 애굽의 습관도 있지 않습니까? 방부제가 바로 몰약이에요. 이 몰약의 예물을 드렸다는 말은 이 몰약은 대제사장들이 향기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죽은 시체를 바친다는 말은 아니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친다 그런 말도 되겠습니다. 왕과 하나님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메시아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바치는 이 예물을 우리가 바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찾고 부르라 그랬어요. 찾지 못하면 만나질 못해요. 아무리 나한테 오셔도 내가 찾지 않으면 만나질 못해요. 부르지 않으면 듣지 않으셔요. 찾고 부르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어디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나는 주님이 어디 계신지 어떻게 주님을 만날지 자세히 알지를 모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간절한 소원의 기도가 우리 각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헤롯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행함이 없는 사변적인 지식인일 뿐이에요. 사변적 지식을 가지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불신을 가지고서는 불신자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위선자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의 마고이들은 성경의 약속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받고 그 인도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만난 예수를 영접하고 경배하고 예물을 바쳤습니다.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섬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아유 좋다 수지 맞았다가 아니에요. 내 구주로 내 하나님으로 모실 것을 우리가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구간의 겸손한 자리에서 예물을 드리면서 엎드려 경배한 동방의 박사들처럼 나는 영원히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만 따라갈 것이며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각오와 결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이에요. 온 마음, 반심이 아니에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6절 말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매우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너무 가난해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회복을 위해서 쉼 없이 간구하고 힘쓰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면 이 모든 것 해결될 터인데 주님을 찾고 살기를 원합니다. 자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찾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모셔오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와서 모든 방해물이 제거될 때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지만은 우리가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고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까이 하는 자에게 찾게 되고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동방 박사들보다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더 가까이 있어요. 박사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우리는 세상의 왕, 왕중왕으로 믿고 있으니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 마지막입니다. 악한 때에 마고이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주님을 찾았지만은 오늘 읽은 본문 12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지시한 다른 길로 갔다고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오던 길로 가지 않고 헤롯에게 보고하라고 그러니까 오던 길로 가서 보고를 해야 될 텐데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고 그랬어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 만난 후에 전에 행하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자는 말입니다. 옛 길로 가지면 주님께 엄청난 폐가 될 거예요. 옛 생활을 예수님 만난 후에 거듭한다면 주님이 욕을 당하실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악한 시대에 낙심하지 말고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고 헌신의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략은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내 대신 죽으신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소서. 나는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부터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새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각오와 결심이 있는 이 귀한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향을 들고 그리스도께 나아갑시다. 예배의 상징인 유향으로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 생명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행하여 향기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듯이 내가 주님께 내 삶을 통해서 제물이 되는 내가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향기 있는 제물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향기를 있는 유향이 되겠습니다 하는 감사와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황금을 주님께 바쳐야 됩니다. 나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므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종이 자기 뜻대로 하는 종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종이라고 번역이 됐지만은 사실은 헬라어로 읽으면 듀울로스라는 말은 슬레이브예요. 노예입니다. 노예는 자기 이름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뜻도 없어요. 아무런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다만 주님만 섬길 뿐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타적인 삶, 박사들처럼 주님의 지시한 그 길로만 가겠습니다.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으로 그리스도께 자신이 지시한 길로만 가기로 약속한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선하고 좋은 길로 가는 2018년도 아름다운 복된 성탄절 우리 모두가 영광의 성탄절로 만드시고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